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에 속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산 자가 되어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늘도 사도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6장에서는 이 신자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벗어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그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장은 좀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식 그대로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에 옮긴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제 그 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만 행하고 산다. 그걸 우리가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예를 쓴다. 그렇다면은 뭔가 좀 완전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이제 우리가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의만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예를 쓰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다 보면 자신이 뭔가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막는다고 해서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 문제를 행동만 좀 조심을 하고 삼가하면은 이 죄 문제가 그런대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문제 안에서는 정말 아주 작은 격까지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 마당에 잡초를 뽑을 때에 그 뿌리까지 뽑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땅에 올라와 있는 그냥 파란 몸체만 잘라내면은 뿌리가 안에 있는 이상 금방 또 잡초는 자라게 되겠죠. 근데 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잡초의 파란 그 줄거리, 그것과 같은 거예요. 뿌리로 인해서 이제 땅으로 드러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있어서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입니다. 그걸 죄에 있어서 뿌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본성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인해서 죄된 그 어떤 행동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그처럼 죄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죄를 이기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이 살려고 한다면은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가능합니다. 뿌리를 뽑기 전에는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뿌리는 가만히 놔두고 뿌리가 있다. 이건 그 생각지도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그 잡초의 파란 부분만 잘라서 없애버리면 그것만 안 보이면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지나지를 않거든요. 땅 마당에 잡초가 가득하단 말이죠. 보기 싫잖아요. 근데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파란 그 잡초의 부분만 싹 잘라버리면 어쨌든 그 마당은 마치 잡초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하루만 지나면 잡초는 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다는 그 이유죠. 그러면은 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면 자르고 보이면 자르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마당이야 뭐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겠지만 실제 땅 속에는 잡초로 엉켜 있는 그런 뿌리로 가득한 그런 상태에 지나지를 아니한단 말이죠. 또 그런 식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보이면 자르고 보이면 잘라야 되니까. 그게 율법적인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는 자신들이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는 죄의 뿌리로 가득했죠. 그게 그들 상태였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 속에 가득한 죄의 뿌리를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안 보이는 그 죄의 뿌리를 드러내면서 그 뿌리를 보라고 그 용도로 주어진 게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잡초의 파란 부분을 그냥 제거하는, 자르는 그런 낫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어떤 용도로 주어진 것이었는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중국 가면서 비행기 기내식을 그 먹었는데요. 그 나눠준 그 판에 이제 밥도 있고 또 뭐 샐러드도 있고 빵도 있고 이제 또 한쪽에 포장된 생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큰 넓은 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자그마한 빈 컵이 또 하나 그 놓여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 빈 컵을 왜 줬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하여튼 뭘 사용하라고 준 것 같은데 무슨 용도로 준 것인지 그걸 제가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옆에 목사님 보니까 그 이제 목사한 빈 컵에다가 또 그 밥 주기 전에 그 음료수를 줄까 물어봐가지고 이제 주스를 종이컵 받았는데 그 종이컵을 빈 컵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콜라를 받았는데 콜라를 담긴 종이컵을 그 빈 컵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용도로 컵을 준 것 같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 조금 있다가 그냥 그 콜라처럼 꺼내고, 어떻게 했냐면 그 포장된 그 이제 조그맣게 생수 포장된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수를 이제 부어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수를 뜯어서 그 컵에 부어가지고 먹으라고 이제 그 빈 컵을 놔둔 모양이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뭐, 플라스틱 용기를 그냥 뜯어가지고 마시는 것보다도 컵에 부어서 마시는 게 그래도 모양새가 좋으니까. 막 그렇게 마시라고 이제 컵을 이제 줬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밥을 그 다 먹을 때쯤 해가지고 승무원이 이제 그 뭐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커피를 주려면은 이제 컵에 이제 줘야 될 건데 컵은 없고 주님만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빈 컵에다 커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 빈 컵을 따로 준 용도가 나중에 거기 커피 받아 마시라고 그걸 그 준 거였죠. 속으로 저 목사님 촌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거기 처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빈 컵의 용도가 그 커피를 받아 마시기 위한 것이란 걸 모르고 그 생수를 부어 먹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생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그 든 채 마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컵이 부어 안 마시고 저렇게 마시노? 이렇게 비난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내라. 그게 아니고 땅 속에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은 여기저기 엉켜있는 그런 수많은 뿌리를 그걸 이제 드러내서 보게 함으로써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단 말입니다. 그게 뿌리를 보게 하는 것이지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율법이. 뿌리를 보라는 것이죠. 그 뿌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뻗어 있고 사방으로 엉켜 있는 그 뿌리의 실질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의 용도죠. 그래서 그 엄청난 얽혀 있는 그 뿌리의 실질을 보고 그 죄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 두 손 들고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용도란 얘기입니다. 생수부 마시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어 가지고 자 예수를 믿고 또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더란 얘기죠. 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살아 있고 죄의 습성도 우리가 또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서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죄의 습성은 나오고 악한 생각 나오고 별거 다 나오더란 얘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사도가 지금 이 6장 읽어보면은 신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죄와는 상관이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6장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면요. 6장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의 신자됨이나 또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나온 것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6장을 보면 분명히 사도는 죄에 대해 죽었다. 종으로 닫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죄와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신자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보니까 여전히 죄의 습성의 생각이 튀어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 진짜 믿는 것인지 성령을 받은 것인지 또 그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라미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구절만 봐도 고민이 돼요. 기분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신자를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것이 주와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란 얘기죠. 자,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말도 죄를 짓는 몸이 죽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내 몸이 죽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고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가면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신자다. 이런 뜻으로 안 들립니까? 대개 그렇게들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부담 고민이 되고 도대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힘든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 아무리 돌아봐도 우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죄가 나오니까. 그게 우리 지금 실제 모습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처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지금 그 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누구도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뀐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죄의 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의 몸. 그 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짓는 우리 육신.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게 우리 육신입니까?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죄는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의 약한 본성, 죄된 성품으로부터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내 몸이 아니고 내 속의 약한 성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죄를 지어요. 그렇게 보면은 죄의 몸이라, 죄를 짓는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고 우리 속의 약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성품이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다 제거되었다. 싹을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실 때에 그 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지 않는 대로 보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 의문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얻는 것으로 보신다 그 말이냐 그것입니다. 그게 의문이죠.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우리에게 대해 은총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7절에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값을 치른 것이죠. 예수는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따로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자 없는 거죠. 예수님 다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따로 치러야 죄의 값이 없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죄에서 벗어났다 그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 대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은총이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은총 이런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죄로 인한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 안의 세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는 자유를 얻은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란 죄가 주인이잖아요. 죄가 주인이라면 그 악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근데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고 대신 의로운 자로 생명이 속하게 되었다. 그걸 신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성화로 여기시라.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이미 완성되어진 성화다. 그리고 이 성화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루신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지, 내 자신을 보면서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자꾸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봐봐야 뭐 보이는 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이게 확인될 뿐이에요. 성화하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총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 분명히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신자로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고 거룩한 의의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자로 살아가셨느냐? 여러분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죄를 짓는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면은 이왕이면 우리 속에 악한 성품들, 지은 몸도 깨끗이 다 제거하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신분상 말만 거룩한 자 이런 것이 아니고 행동적으로도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살기 얼마 좋습니까? 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아예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죄의 자유를 얻었다, 너희는 이제 깨끗한 자와 의로, 그렇게 별말을 다 한다 할지 하면서, 하게 하면서도 왜 여전히 죄를 짓는 자를 살게 하셔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신자도 별 수 없다, 이런 말 듣게 하냐, 그 말이죠.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또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잘못, 그,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나를 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난 신자라 하는 이것을 예수님과 관계해서 증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 자신, 나를 가지고 내가 신자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은 나의 거룩한 삶,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신자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것이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 거룩한 자가 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더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다 제거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면은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것 또한 나를 향한 욕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말을요, 죄를 짓는 걸 당연히 여기거나 죄를 옹호하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깊숙이 나오고 있는 뿌리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든 나오냐 그걸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거,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것조차도 죄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 그걸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도구로 불렀습니다. 의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도구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싸움은요, 죄를 짓지 않는 그게 우리 싸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를 증거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되어서 예수의 의를 증거하느냐,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의 싸움입니다. 나를 증거하느냐 아니면 주를 증거하느냐. 근데 이 싸움을 되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걸 신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미 죄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화를 그 주장한 대개의 사람들을 해요. 신자의 싸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국에 그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에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나의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 제사장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신자는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걸 가야 되죠. 근데 그것은 도덕과 윤리가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고 신자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룩의 적이 이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된 색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재 거룩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거룩의 세계를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해져가지고 이런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길을 가기로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필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증거하고 싶은 내 속의 악한 세력과 충돌이죠.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 죄의 뿌리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존귀함, 그 의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전에 우리가 누리는 승리예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나를 자랑을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내가 부인되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성화의 삶이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 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신앙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그 업적을 막 쌓고 큰 일을 하고 그게 신앙이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된 자,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 피의 은혜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주님만 높이고 증거하려고 한 싸움, 그 싸움이 있는 게 신자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내게 있는 죄를 보면서 왜 주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나를 이 죄에서 벗어나겠구나. 내게 있는 죄를 통해서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바로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걸 실감을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십자가, 아, 그 십자가 나를 살려냈구나. 나를 자유케 했구나. 그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나를 자랑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길로만 힘써 갈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이 살아있는 그런 신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죄 안에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세계에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 갇혀서 사망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의의 세계에 속한 생명에 속한 그런 자가 되었다는 이 신자됨의 놀라운 복됨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본성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 속에서 신자로서 주님만 증거키를 원하는 싸움이 있는 그러한 삶의 길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